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한국 정부는 이 독트린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난 1994년에 마련된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왜 그러면 보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 한국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한국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아니고 그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그 8.15 통일 독트린은 한국 정부의 기존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자유의 확산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통일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그리고 3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방안 등 337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비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번영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그 앞으로의 목표다, 이런 비전을 밝히고 있고요. 또 3대 추진 통일 추진 전략은 한국 내 자유통일 역량 강화, 북한 인권 개선과 외부 정보 유입 강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탈북민 역할을 강화하고 또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며 국제 한반도 포럼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일된 한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통일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확산시켜 북한과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것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윤 기자, 한국의 이전 정부들은 지난 30년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 통일 방안을 대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현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국가 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새로운 닥트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현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번째 단계인 화해 협력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없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하자면 통일 방안은 아니고 기존의 통일 방안에서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트린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해서 뭔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국가가 나름의 외교 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서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 접근을 본 그런 그 통일 방안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새로운 통일 방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정신을 보면 화해 협력, 평화 공존, 합의 통일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거는 이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윤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통일 독트린이 과거 그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 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그 상호 존중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서 남북 연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이제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북한의 자유를 확산시켜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공세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과거의 방안은 북한에 대해서 나중에 통일되면 어떤 이념을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통일 국가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강요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은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6일 한국의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흡수 통일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영호 장관이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기자회견장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고 북한도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또 자유의 가치를 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상호 체제 존중, 혹은 비방, 중상 금지를 명시한 남북 기본 합의서와는 상충이 되지 않는지 또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라는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을 이제 말하자면 동토의 국가라고 하는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인권을 말하자면 강조하면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과 중상을 금지하는 것이 그 기본 합의서의 첫 번째 1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기본 합의서의 그 합의와는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북관계 최근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사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최근에 폐기됐고요.
네.
그 밖에 남북한 간의 거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상당히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그 압박을 통한 말하자면 흑수통일론이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한국 정부의 이 통일 독트린이 나왔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일 독트린에 언급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인권펀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미 그 통일부는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회의를 이미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북한 인권 국제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기존의 그 인권을 주제로 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더욱 확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그 부각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북한 자유인권펀드 문제는 아마 그 탈북자나 또 대북 활동을 하는 그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민간 단체들이 항상 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그 지원하는 일종의 펀드,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앞으로 통일부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밝힌 적대적 이국과 관계에 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이국과 관계, 이 규정은 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했던 이전에 그런 원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전면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통일 방안이나 독트린과는 연계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상당한 반감 이런 거에 기인한 것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한국 정부도 사실상 특수 통일론에 가까운 통일 독트린을 이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상당한 적대 의식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번 독트린의 그 원칙인 것을 생각하면 북한의 적대적 이국과 관계에 대응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을 받을까요?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뭐 0%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그 지난 5년간 그 남북 간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요.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남북한 간의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한국의 이 같은 그 대북 공세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와 접촉을 하자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한류,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워낙 많이 퍼져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대화와 접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같은 한국이 잘 산다는 것, 한국의 가치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서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위험성을 북한 당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발표한 그 통일 독트린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흡수 통일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남북 대화에 응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이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을 토대로 해서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될 통일의 목표가 어떤 성격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무력 통일을 남북 통일을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통일 자체는 시간이 걸리고 양측의 대화 그리고 이해뿐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일인데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제기되는 독트린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권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남북 통일이나 대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점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국 정부도 이 통일 항아리도 있었고요. 또 통일 대방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리고 대화가 진척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남북한이 대화를 끊임없이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화 창구를 항시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말하자면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무기박람회에 북한 군사대표단이 참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첨단무기박람회가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이 행사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골적이라기보다는 가속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분야 등 군사협력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상호 조약 체결 등을 통해서 공공연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북한의 무기박람회 참석은 그 같은 군사 분야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번 박람회에 북한에서 김정식이 참석한 사실인데요. 이 김정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2012년에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기여한 명목으로 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었고요.
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등에서 항상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던 측근 인물입니다. 그런 인사가 이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박람회에 대표로 참석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만큼 이 군사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두고 중점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은 지난해 7, 8월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동안 양국이 어떤 무기 거래를 해왔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는 지난해 여름, 그러니까 7, 8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의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밝힌 것이 최근 그 소식입니다. 신 장관은 최근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 올 8월 4일까지 약 12,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에 이제 무엇이 실려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신 장관은 이것을 그 규모로 계산해 보면 러시아가 그 전쟁터에서 쓰는 152mm 포탄 560만 발의 규모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2mm 포탄 한 가지 종류만 간 것이 아니고 포탄이 아마 서너 가지 종류의 포탄이 갔을 것이고 그 밖에도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만든 뭐 이스칸데르라든가 그런 단거리 미사일 수십 발이 아마 러시아에 제공이 되고 러시아가 이것을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급부,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포탄과 무기를 대주고 다시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북한으로 오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식량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그 물자 그리고 이 밖에도 원유 등이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한 건 알려진 사실인데 그 밖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은 게 있나요?
예, 사실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김정식이 주로 중장거리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전략 무기급 개발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러시아 방문의 목적도 이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이 타스통신의 관련 보도인데요. 이 통신은 북한 군사 대표단이 그 수상함, 해안지휘소, 선박, 잠수함, 항공기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통합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해군과 공군 전력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에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사는 한국 정전협정 이행과 감시가 주 임무인데 왜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건가요?
예, 사실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유엔사 가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결국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그런 군사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토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이 동아시아에서의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독일의 가입 기념 행사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행한 연설에서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념사에서 유엔사에 합류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현재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연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 배경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 2019년부터 유엔사 가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한국에 그 문재인 한국 행정부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독일에 그 유엔사 가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그 한국의 그 자위권을 그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이 이제 이걸 여기에 가입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 정부가 가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안 된 건데요. 2022년에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도 유엔사에 원래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그 독일의 그 유엔사 가입을 그 찬성한 것은 독일이 이렇게 유엔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북 억제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북한 외무성은 6일 담화를 내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비난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북한은 유엔사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침략 기구로 규정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는 것은 유엔사를 제2의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 강화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유엔사는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자체를 비난해 왔고요.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판 나토와 연결지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엔사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유럽에서의 나토와 같은 군사 블록을 그 목표로 삼고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계기로 해서 유엔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엔사 역할은 유사시 한국의 방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같은 그런 그 집단 안보체제, 집단 방어체제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연임을 포기한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지지율이 높으면은 연임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채 안 된 것인데요. 다음 달 말이면은 사실 이제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의 총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총재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내각 책임자 하에서는.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에 사실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굉장히 이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불출마 압박을 받아왔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불출마를 결단한 것이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그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이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정치 비자금 문제로 자민당은 그동안에 계속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낮은 지지율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자신의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북한과 비공식 접촉 이런 것도 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공식 접촉이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3월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더 이상 일본과 정상회담 안 하겠다, 대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흘러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같은 김여정 담화 뒤에도 아마 몽골 등지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리들이 만나서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번에 기시다 총리 본인이 어쨌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함에 따라서 이 같은 북일 간의 정상회담, 이 같은 물밑접촉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가 나서서 이거를 이어받으면 모를까,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연임을 포기하고 기시다 총리도 다음 달에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셈인데 워싱턴 선언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그세 나라 정상 개인의 차원의 그런 합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정상 간의 정부 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특정한 말하자면 국가 정상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정상 중에 두 정상이 내년 초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과는 전반적으로 궤를 크게 달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말하자면 당선돼서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한반도 정책이나 이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입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몰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올해 안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라 레프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선임국장은 15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라레프 퍼 국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미라레프 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은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죠.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3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선거 유세 중에 했고요. 앞서 또 7월 20일에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 선거 유세 중에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과 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트럼프가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그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머릿속에는 개인적인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을 활용을 해서 핵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북한의 핵위협, 북한의 위협 이런 것을 막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정치적 돌아가는 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 봄에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중간 단계를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입장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북한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는 11월 그 미국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그 북한과의 그 협상 이것도 아마 중간 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되면 거기에 더해서 정상회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대선에서 어떻게 그 전개되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그 설정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배경과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여자 선수들의 출전 비율이 같아서 이 성평등을 완성한 첫 올림픽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대재전에 남녀가 똑같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서 여성의 참여를 늘려왔던 올림픽이 포용과 평등이라는 꿈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시 이번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에는 올림픽에서 이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서 선입견을 깼던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여성으로서 올림픽 성화봉송 첫 번째 주자가 된 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까지 성화를 네. 운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화 봉송 주자들도 걷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도 움직이고요,
네.
스케이트, 뭐 서핑에 심지어 등산까지 하면서 성화를 올림픽 개최하는 곳까지 지금 이동을 시킵니다. 아, 성화 봉송을 시작하는 첫 주자 그래서 뭐 그 영예는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성화 봉송이 시작된 역사를 보니까요, 이게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그 여사제로 분한 여배우가 성화를 채화하고요. 첫 봉송 주자에게 이 성화를 넘겨주면 이 성화는 그리스를 돌다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이 성화 봉송 첫 주자 역할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열린 이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첫 주자로 여성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성화 봉송 역사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성화 봉송 첫 주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 누구였나요?
네. 그리스 출신 사격 선수 안나 코라카키 선수였습니다.
네.
이 코라카키 선수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25m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 땄고요.
네.
10m 공기 권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입니다.
네.
당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첫 성화봉송 주자를 여자 선수로 결정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MP통신이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이 올림픽 대회 첫 마지막 주자였던 사람이 바로 또 여성이었습니다.
네.
멕시코 육상 선수 에니케타 바실리오 선수였는데요.
네.
이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개최국의 성화를 점화하는 역할을 맡아서 화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난 4월에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5월 프랑스의 그 60여 개 지역을 지나면서 봉송이 됐는데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몇 명의 여성이 이 올림픽 봉송 주자로 뛰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성으로서 첫 성화 봉송 주자와 마지막 주자라는 역사를 쓴 인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파리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숫자적인 성평등을 이뤘는데요.
네.
사실 여자 선수의 이 출전 진흥을 명시한 역사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1세기에 걸쳐서 여성 선수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만
네.
예, 올림픽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스포츠에 여성 경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도입된 거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 남녀 평등을 천명한 건 1996년이었고요.
네.
당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내 규칙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처음 명시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 열렸던 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여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18개 경기 수영, 카누, 스프린트 여자 경기, 소프트볼, 가라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같은 종목이 추가되고요.
네.
여자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예. 자, 미국 MBC 방송에 따르면요. 총 329개 종목에서 여성은 152개, 남성은 157개, 그리고 남녀 혼성 종목은 20개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대회에서 5천 명 이상의 여자 선수들이 경쟁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 1세기에 걸친 참 오랜 여정에서 눈에 띄는 여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안에서 선입견을 깬 여자 선수들 누군지 한 명씩 알아보죠.
네. 올림픽 공식 페이지에 소개된 선수들인데요. 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는 처음으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브티아즈 무하마드이고요.
네.
미국 펜싱 국가대표로 2016년에 리우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IOC는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북동부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인데요.
네.
미국의 타임즈는 같은 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대회 출전 후인 2018년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는 회고록을 폈습니다.
네.
자부심, 실현 불가능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나의 싸움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뿐 아니고 스포츠를 통한 미국 여성 인권 보호 기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선수
네.
미국 국가대표로서 처음 이 머리 가리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이다. 이런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에서 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올림픽에 최초로 히잡을 쓰고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보다 먼저 히잡을 쓰고 올림픽 육상 트랙을 질주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사라 아타르 선수인데요.
네.
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선수였는데 이 아타르 선수 머리에는 그 히잡처럼 보이는 후드를 쓰고 옷에서 연결되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드를 쓰고 긴 소매와 또 달리기용 바지를 입고
온몸을 다 가렸네요.
그렇습니다. 8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 선수의 기록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성 때문에 관중이 더 큰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세계 언론이 역사적인 질주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이 히잡을 쓴 여자 육상 선수 소식을 화제로 다뤘었습니다.
네.
또 같은 대회에서 사우디 여자 유도 선수로 출전했던 샤히르 카니 선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은 총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여자 선수입니다.
네. 자, 히잡을 쓴 여자 선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 여자 복서 권투 선수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이름은 람나 알리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태어난 난민 출신 선수인데요. 영국으로 이주해서 소말리아 국가대표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올림픽 권투 경기에 출전한 첫 소말리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자 패더급 복싱 종목에 출전했고 루마니아의 클라우디아 네치타와 경기를 치렀는데 출전 후 난민 출신 그것도 권투 선수인 알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비록 올림픽 대회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영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네, 영국 내 첫 번째 무슬림 여성 챔피언이었다고요.
네, 무슬림 여성으로서 가족의 반대를 우려했던 알리 선수가요. 네, 영국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을 때도 딸이 권투 선수인 걸 몰랐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에게 안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알리 선수는 이 무슬림 여성으로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삶은 많이 달랐다면서 어머니가 알았을 때 무슬림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대회로 돌아온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 있습니다.
네.
뭐 2016년 올림픽 체조 4관왕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죠.
키가 142cm. 올해 27살의 바일스 선수. 지금 뭐 체조계에서 가장 화려한 챔피언이고요.
네.
세계 챔피언이고 처음으로 모든 대회를 석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네.
자, 바일스 선수는 파리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 경기에서 뛰음틀과 마루 운동에서 1위였습니다. 평균 대에서는 2위로 결선에 진출했고요. 그 2단 평행봉에서는 9위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종합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표팀의 단체전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 또 평행봉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2년 동안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 오르면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 2년 공백 기간은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주치의 그 성학대 사건 등이 터지면서 힘든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바일스 선수가 그 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찾은 후에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이 기간에 바일스 선수는 그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조너슨 오원스 선수와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었네요. 예. 그런데 시몬 바일스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요, 왼쪽 발목에 발목하고 종아리에 압박 붕대를 감은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달 28일 그 여자 단체전 예선에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 부상을 참고 경기를 마친 건데요. 예선 도중에 그 왼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뭐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다고 MBC 방송의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바일스 선수는 마루 운동 예선 도중에도 왼쪽 다리를 붕대로 감았었는데요. 이후 뛰틀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인 종합 결승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다친 거네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세실 랜디 코치가 바일스 선수가 몇 주 전부터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경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일스 선수는 2021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트위스티스로 경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바일스 선수가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트위스티스가 뭔가요?
이게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 착지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일스 선수, 뭐 바일스2라는 이름의 아주 고난도의 트위스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트위스티스 현상을 경험하고 팀 결승전과 개인 종목 결승전에서 기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때 뭐 다행히도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이 아주 강해서요. 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트위스트 기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체조 선수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입증한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를 주축으로 한 미국 여자 체조팀 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자, 이로써 바일스 선수도 5관왕의 꿈을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기계 체조 일정이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입니다.
네.
30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체조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의 마지막 선수로 경기장을 나선 직후 이 바일스 선수의 점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네.
14.666. 그래서 미국 팀은 최종 총점 171.296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조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에게는 이게 네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되고요.
네.
바일스 선수는 7월 31일까지 올림픽 금메달 5관왕의 기록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체조의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네.
올림픽 여자 체조 최다 금메달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올림픽 대회로 알아본 히스토리 메이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의 동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뜻뿐만 아니라 시제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생소한 시제도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영어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erb tenses tell us how an action relates to the flow of time.
동사의 시제는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과 연관돼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The English language divides verbs into three main tenses.
영어는 크게 세 개의 시제로 동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Present,
현재,
past,
과거,
future,
미래.
Those three tenses are each divided into four smaller groups.
이 세 개의 동사는 각각 네 개의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Simple,
단순,
progressive,
진행,
perfect,
완료,
perfect progressive,
완료 진행.
There are 12 verb tenses in English.
영어에는 12개의 동사 시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과거, 미래 세 개의 시제를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의 네 가지로 더 세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플러스 단순형 시제는 지금을 기준으로 습관이나 일반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goes to school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갑니다.
He tries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과거 플러스 진행형 시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was writing an email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릴 때 그는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I was preparing dinner while Jane was working upstairs.
제인이 2층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nglish verb tenses give many details about time and action.
영어의 동사 시제는 시간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Such as, is the action finished?
예를 들어 그 행동이 끝났는지,
was the action repeated?
그 행동이 반복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동사 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과거 플러스 진행형 시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 was writing an email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릴 때 그는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I was preparing dinner while Jane was working upstairs.
제인이 2층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현재, 과거, 미래, present, past, future 영어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